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전에 다 끝내지 못했던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큰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9절에서 10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 전에는 5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요. 이제 9절에서 10절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현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그들의 삶의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어디에 속한 현실이라고 하셨죠? 천국에 속한 현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세요? 세상,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그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비교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이 다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라.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죠. 왜?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건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자들이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현실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믿는 성도에게는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죠? 하늘 처소로 옷 입게 될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밝아벗은 자로 발견될 것이라. 이 밝아벗었다는 얘기가요, 죄의 수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수치 가운데 발견되어 심판에 이를 거고, 우리는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늘 쳐서, 우리 예전에 이 말씀 다 살펴보았어요. 뭐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또 다른 현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에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그 너무나 확실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다는 거 있죠.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일 일어날 세상 일 확실하세요? 눈에 보인다고? 확실하지 않아요. 장차 10년 뒤에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이다. 확실하세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천국에 이르셨을 때 우리도 함께 천국에 이르러 천국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주신 것, 그거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현실, 그것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셔서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곧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 현실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라도 우리가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선한 삶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상과 맺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순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9절에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 힘쓰다라는 단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힘쓰노라 할 때 힘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원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 have ambition. To make our goal. 즉 우리 삶의 열망이 되고 우리 삶의 소원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 영원한 현실이 이러함으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든지 천국 가서도 우리 삶의 오로지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기 있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천국의 현실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만 아니고요. 이런 고백을 여러 번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기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죽어서 천국 가도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현실이고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하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만들어내는 결심이나 맹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서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 삶에도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현실이 어떠하든지 뭐 이 땅에서 잠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배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이 천국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현실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에까지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뭐가 변할까요? 우리 다윗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잘 순종했는데 더 하나님이 상을 줘서 좀 더 나아졌나요? 형편이? 아니에요. 더 고난으로 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뭐가 확 변하고 뭐 엄청나게 더 나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변한 것이 없고 더 악한 어떻게 보면 나쁜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똑같이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에 따라 잘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못되면 주님 버리고 살아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원어에 보면 10절 앞에 왜냐하면 for, because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절하고 연결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돼버려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것에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절만, 이 두 구절만 딱 생각을 해보면 언뜻 들으면 좀 거부감이 오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도 좀 그렇죠.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아니 그 복음은 오직 은혜라고 하셨는데 왜 행한 것에 따라 받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벌 안 받으려고? 전체 복음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결국에는 심판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상받으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사실 항의 중심의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이런 구절은 되게 좋아하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상도 받고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안 그러면 벌 받아. 그런 원리로 끌고 가는 거죠. 상과 벌의 원리.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가 끌고 가는 겁니다. 감사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치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심판대 앞에 행한 것으로 받으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든지 천국에 가든지.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서신에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 와서는 뭔가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건가요?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열심으로 그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뜻일까요? 처음만 은혜고 나중에는 행위예요? 무슨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한번 은혜면 끝까지 은혜죠.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잠깐 내 지은 죄만 해결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살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토록 사해 주시는 피죠. 예수님의 의도, 내가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토록 나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는 그 의로 옷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에만 힘입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 영광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선행을 잘하면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10절에서 9절하고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둘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0절에 우리가 다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런데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대상인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는 성도만 가리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앉아계신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심판대의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우리가 흔히 심판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Punishment,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영어로는 judgment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 판사를 뭐라 그러죠? 그 법정에 가면 judge예요. judge. judge는 벌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될지 무죄를 선고해야 될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도 judgment seat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예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축복과 심판을 내리는 자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는 서요. 벌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별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는 선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인자가, 인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예요, 보좌.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양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은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왼편에, 그리고 양들에게는 천국 축복으로, 염소들에게는 지옥 심판. 이걸 내리신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불신자들은 지옥 심판으로 보내실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따로 구별하시어 영원토록 천국에 속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며 9절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되나요? 이렇게 풀면? 그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판대의 현실이 무엇인가?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구별하시고 오직 은혜로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심판 때에는 항상 구원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별하셔서 이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구원 역사 속에서 미리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로 강림하실 때에는 심판대에 서시는 거잖아요. 항상 심판과 구원의 두 면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의 현실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곳. 그래서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곳. 거기서도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현실이 같이 드러나요. 어딜까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이 얘기는 저녁 선선한 날에 하나님이 산책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날이 서늘할 때의 the day of the wind라는 뜻은 windy day, 바람 부는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the wind라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하라는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이 여기서는 바람으로 한 거죠.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날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게 아니라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심판자로.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그날의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하나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현실이었어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기쁜 현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현실이었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심판의 두려움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한 모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셔야 했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봐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에 심판대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했지만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같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생각나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복음의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발가벗은 수치로 발견되지 않도록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동물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은 그날이 동시에 아담과 이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도 마지막 구원의 현실이 같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사건들이 구원 역사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또 있었죠. 언제죠?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도 두 면이 있었어요. 온 세상 죄인들은 다 물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거기서 구별해서 구원하세요.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은 심판으로, 노아 가족들은 구원으로. 그 밖에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누구는 건져주셨죠? 그 심판의 날에 심판자로 강림하신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 물론 아내는 구원을 못 받지만 딸들은 따로 구별하여 구원해내십니다. 애굽 땅에도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구별하여 구원해내시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실 때 여리고성에서 구원해내신 자가 있었죠. 누구죠? 랍과 그 가족들은 따로 구별하여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예표적으로 심판의 날이 오는 걸 보여주는데 그 구원이 함께 보여진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미리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가리키는 것이 언제냐?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런데 구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두 면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미 임하였나요? 아니면 아직도 와야 되나요? 이미 임하였고 또 올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미 임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심판의 날이 가리키던 마지막 최후 정말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마지막 심판이 임한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심판을 내리고 마지막 구원을 주신 날. 이미 왔어요. 언제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 백성들,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는 누구도 섰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만 섰을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도 같이 섰던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된 관계 속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였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죄악에 따라 누구에게 마지막 심판을 퍼부셨어요? 우리에게 퍼부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대신 그 심판을 퍼부으시고 우리의 죄의 삭스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선포하셨을까요?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두 면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모든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 없다,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가요. 예수님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지옥 심판을 내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 문을 여시는 거예요. 들어오라. 예수님은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구원을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절대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나아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최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자로 강림하시어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를 분별하시고 그 행하신 대로 갚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형벌을 받았어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최후 심판의 날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게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죠.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오히려 간절히 사모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심판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구별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늘 처소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 예복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옷 입혀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무섭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찬송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겁을 주시며 야 심판의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니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은혜로 다 이루어주신 그 복된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날까지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리 심판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10절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오직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풀려야 될까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것에 따라 받는 현실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 구원은 다 들어가는데 천국 구원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행한 것에 따라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풀려야지 뭐 우리가 받는 것에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풀릴 수는 없죠. 성도의 행한 것에 따라 상을 주신다는 그 구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 다른 구절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 상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상급이라 그러죠, 상급. 먼저 우리 성도들이 행한 것에 대해 상을 받는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상받을 만한 공로로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한 것이 오히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공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 은혜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맺게 되는 그 순종의 열매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상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도가 받을 상도 다 은혜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상이건 뭐든 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그 상에 참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거기에 참여되어 우리도 함께 은혜로 누리는 거지. 예수님이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상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얻으신 그 상에 우리가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적인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모든 걸 육체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행위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적인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이나 다 마감할 때, 끝날 때 와서 일한 자들이나 싹쓸 똑같이 주신다고 하셨죠. 천국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되는 거죠.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천국에서는 더 자랑할 만한 자들이 있고 받은 상에도 차별이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한 자는 상이 커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야 거기 위에 뭐예요? 그 저기 스위스에 살고 우리는 밑바닥에 살고 야 참 열심히 잘 살았나 보다 참 부럽다 이러고 살아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상급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받을 상급이 세 가지라고 하세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이보다 더 귀한 상급이 없는 가장 큰 보화.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가장 큰 상급. 예수님이에요. 아니 뭘 얻으면 예수님보다 클 거 자랑할 만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천국 기업, 아버지 나라.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상급. 누굴까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축복을 약속하세요. 언약 상급을. 그런데 제일 먼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I'm your great reward. 하나님이 자기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뭘 약속하시죠? 언약 기업의 땅. 구약으로 치면 가나안 땅이고 가르키던 현실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게 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하세요. 한 자손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족이 되는 모든 성도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었어요. 예수님과 천국과 천국 백성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이 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급으로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얻으신 상급에 오직 은혜로 참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으로 얻으신 천국을 우리의 상급으로 얻고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가 너가 내 형제자매들이 나의 상급이라 고백하며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본 우리 형제자매들이 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뭐라 그럴까요? 와, you are my world. 그들이 나의 상급이라.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급인 형제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며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은혜로 성화되어서 은혜로 영화에까지 이르러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뭔가 상을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에게 상받을 만한 건 절대로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는 상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상과 벌의 원리가 주어져야 율법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닌가요? 아, 이 정도 하면 상받을 만하지. 이런 게 어딨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은혜로 상을 주시는데 그것도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상, 예수님과 천국과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 것도 결코 상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상받을 만한 수준에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주를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 상까지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섬긴 것에 대해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상 받는 것도 은혜. 그래서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텐데 다 누구께 돌려드려야 마땅할까요? 주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만 찬양하고 살아가요.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상. 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다면 절대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떠나든지 거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담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열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 모습 이대로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여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어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그리고 우리의 천국 가족들을 우리의 상으로 얻고 그 상을 누리고 또 나누며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담대하여 살거나 죽거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